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스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현대 사회에서 권이라는 말 자체는 그다지 좋은 어감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위와 권위주의 자체는 다른 말이지요. 권위주의는 잘못된 태도이지만 정당한 권위 자체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나 자리로 인해 정당한 권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분노 내지는 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령 집안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 때라든지 아들이 아버지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이 선생님의 정당한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고 따르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분명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바로 앞구절인 사무엘상 10장 27절을 보게 되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왕으로 뽑힌 이 사울은 불량배에게 멸시를 당했지만 화를 분노를 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사울의 출신 배경과 그 성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출신 배경은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은 부유한 부농인 아버지를 두었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미남 핸섬 가이다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하자면 아마도 짐승남 아이돌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외모를 가진 사울의 그 성품을 성격을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 또 재미있는 장면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10장 22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제비뽑기로 왕으로 뽑혔는데도 그 남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나서는 것이 부끄러우니까 그 큰 덩치를 진보따리에 숨었다가 그게 또 사람들에게 들켜갖고 다른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볼 때 사울의 성격이 아주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을 좀 많이 타는 그러한 성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마도 이 불량배가 사울을 멸시한 이유가 이 사울이 허우대만 멀쩡하고 덩치만 컸지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작은 지파에 또 기브아 땅이라고 하는 시골 촌구석에서 밭이나 갈고 소나 무는 농부 출신에다가 남들 앞에 이렇게 나서는 것이 부끄러워서 진보따리에 숨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불량배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명색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그렇다면 이런 작은 그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당시 가장 컸던 넘버원 지파라고 할 수 있는 뭐 유다 지파라든지 아니면 넘버투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 같은 데서 재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학식도 있는 그런 사람에게서 나와야지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그것도 낙이나 돌보고 소나 끌고 농사나 짓던 사람이 무슨 왕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량배처럼 사람들 가운데는 사실 자기도 별로 잘난 것도 없으면서도 아니 더 못하면서도 시기 질투해서 꼭 남이 잘 되는 것들을 못 보고 고춧가루를 이렇게 팍팍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용히 혼잣말로 사울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선동을 하면서 사울을 비난했다라는 거죠. 이 성경은 그런 사람을 전문 용어로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불량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량배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벨리야알이라는 말인데 무익한,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사울은 이 외모가 핸섬하고 키도 컸지만 시골 농부 출신으로 세련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뭐 대통령이나 뭐 왕이 외국어도 좀 할 줄 알고 이 경제도 살리면서 국제적인 그런 감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울을 지금 무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울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되시고 영원하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때를 쓰면서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막상 시골 농부 출신 그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니까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을 또 인정해주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10장 26절을 보게 되면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들이란 부유하고 재력이 있으면서도 백성들에게 나름대로 이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사울을 무시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감동된에 해당되는 히브리 말은 나아가라는 말인데 만지다, 터치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유력한 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셨다라는 뜻이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자기보다 훨씬 못한 그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낮은 자리에서 왕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로 옮기실 때 세상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만져주시고 터치하셔서 그들도 사울을 다 인정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능력은 없는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실력 있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원성을 사지만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그 사람의 그릇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자기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에서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 사람에게, 그 불량배에게 멸시를 당하면서도 잠잠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울이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사람의 그릇이 적으면 어떻습니까? 나를 반대하는 사람과 똑같이 달려들어서 그대로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릇이 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품고 끌어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도움도 이렇게 이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사무엘상 11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암몬 사람 나아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아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아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요단강 동쪽의 땅을 길르앗 땅이라고 하는데 이 야베스는 요단강 동쪽에서도 북쪽에 살고 있는 동북쪽에 살고 있는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과 전쟁을 할 힘도 없으니까 항복을 하며 돈도 줄 테니까 싸우지 말자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암몬 사람 이 나아스라는 왕은 무조건 항복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야베스, 므낫세 사람들의 이 오른쪽 눈을 다 뽑아내고 난 다음에 항복을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므낫세 사람들은 암몬과 전쟁할 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오른쪽 눈을 다 빼내서 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은 얼마 전에 왕으로 뽑힌 그 사울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정도 그 말미를 지금 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눈 하나 빼러 나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 나하스는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어봤자 별 볼일 없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이 열두 지파로 다 흩어져 있었기에 잘 모이지도 못하고 또 통합이 안 되고 분열이 된다라는 겁니다. 암몬 사람 나아스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금 아주 깔보고 지금 방심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야베스 장로들은 전령들을 왕으로 뽑힌 사울이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 그 기브아 땅으로 보냈습니다. 어쨌든 사울이 명색이 왕이니까 자기들을 좀 도와달라 이렇게 보낸 것이죠. 장로들이 보낸 전령들이 그 기브아 사람들에게 암몬 사람 나아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쪽 눈을 다 뽑기 전까지는 항복을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5절을 보게 되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님 여러분 지금 왕으로 뽑힌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밭에서 소를 몰고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왕으로 뽑혔지만 청와대 같은 곳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 출신인 사울은 여전히 소를 몰고 지금 밭농사를 짓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직은 그만큼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그 리더십과 지도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때는 바로 이런 위기의 때다라는 것이죠. 이 암몬과의 그런 싸움,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서 지도력과 리더십을 평가를 받고 검증을 받을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 소를 몰고 오던 사울이 울고 있는 백성들로부터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하나씩 다 뽑을 때까지 항복을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사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울이 예를 들어서 나를 왕으로 뽑아주고도 인정해주지 않다가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느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냐? 나가서 싸울 군사들도 없고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사울이 대답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 사울은 왕으로 제대로 인정을 받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가서 싸울 군대가 지금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암몬에게 분노가 아주 크게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6절의 우리말 감동됨에는 히브리 말로 찰라흐라는 말인데 달려들다 돌진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달려들고 돌진하는 것처럼 크게 사울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사울은 그 분노에 자기가 분노를 표출해야 할 그 대상을 지금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뽑아놓고도 인정해 주지 않는 같은 민족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퍼부는 것이 아니지요. 대신에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 암몬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적군과 아군을 지금 피하를 잘 구분하고 있는 사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치열한 영적인 그런 싸움의 현장, 지난주일 그 설교 말씀처럼 그 타라코스의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내가 함께 해야 할 대상과 또 싸워야 할 대상을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과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 즉 그러한 내적인 타라코스를 통과해야 되는데 나를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은 한 결의의 소, 즉 두 마리 소를 잡아서 또 조각을 내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그 소 조각을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사무엘을 따라 암몬과 싸우러 나가자고 합니다. 만약 싸우러 나오지 않으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들을 자기가 지금 조각낸 소처럼 다 조각을 내겠다라고 사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사울은 지금 자기 인생의 변곡점, 터닝포인트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 진보따리 속에 머리를 푹 쳐박고 숨어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까 완전히 180도 바뀐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런 사울의 말에 백성들의 그 대답은, 응답은 또 어땠습니까? 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그 사울의 말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생겼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모두가 한 마음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울은 군인 출신이 아닙니다. 그저 소나 몰고 밭이나 갈던 농사짓던 농부 출신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니까 거룩한 분노를 품게 되고 또 용기를 가지게 되니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33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대를 지금 모으게 됐다라는 겁니다. 교우님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남한 인구가 5,141만 명이고 우리 남한의 군대가 육해공군 다 합쳐서 대략 한 65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 당시 지금 이스라엘 그 인구를 감안해 보더라도 33만 명이라는 군대가 단기간에 모였다라는 것은 엄청난 그야말로 숫자다라는 거죠. 사실 이 야베스 사람들은 크게 기대를 한 것도 아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울을 찾아간 것이었는데, 33만 명이라고 하는 큰 군대가 모아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침착했습니다. 사울이 3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고 해서 마음이 붕 들떠서 암몬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막 과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도와주러 온다라는 말은 입도 뻥긋하지 않고 암몬 사람들에게 내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겠다, 즉 오른쪽 눈 뽑히러 나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 계속 방심을 하게 하는 거죠. 이 암몬 사람 나아스도 그럼 그렇지, 소나 몰고 밭에서 농사나 짓던 사람을 왕으로 뽑아놓고 무슨 싸움을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을 보게 되면 이 암몬 사람 나아스가 방심하는 그 틈을 타서 사울은 33만 명의 군사를 각각 11만 명씩 세 부대로 나누어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한낮에 이르기까지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암몬 사람을 다 쳤는데 다 흩어져서 도망을 쳤고 모두 다 한 명씩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쳤다라고 하죠. 암몬 족속을 사울이 완전히 박살을 낸 것이었습니다. 교우님 여러분, 인간적인 그 사울의 외모는 사실 그 사람들의 호감을 충분히 살 수 있지만 그 성품이나 성격은 어떻습니까? 수줍음을 많이 타고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품이었기 때문에 결코 그 왕이라든지 리더로서 통치자로서 그 자질로는 부족함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을 시키시니까 거룩한 분노를 품게 되고 순식간에 33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군사를 모집을 징병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 33만 명을 세 개의 군대로, 세 개의 군단으로 나누어서 새벽에 이렇게 기습을 할 줄 아는 그런 전략도 짤 줄 아는 사울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극적이고 수줍음이 많으며 소를 몰고 밭을 가는 시골 농부의 모습에서 용기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소유한 탁월한 그런 전략가로서 탈바꿈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환골탈태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모습 뒤에는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코 사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리더로서는 손톱만큼도 전혀 자질이 없는 사울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우님 여러분, 지금 우리 나의 처지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감동시켜서 사용하시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는 안 된다라고 스스로 제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더욱 겸손하고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능력의 근거가 사울이라든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처럼 형편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감동시키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세상 인심이라는 것이 힘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쏠리는 것처럼 사울이 이렇게 크게 승리한 것을 보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백성들이 막 이제 사울에게 아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까지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한 사람들을 다 죽이자라는 겁니다. 왕으로 뽑아놓고서도 농부 출신이라고 해서 대놓고 그 불량배처럼 막 무시는 하지 않았지만, 잘 따르지 않았던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사울에게 대놓고 아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아주 간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옆에서 이렇게 아부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충동질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 말은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죠. 교우님 여러분, 사실 이때만 해도 이 사울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사울의 성품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수줍음들 많이 탔지만, 동시에 아주 나름대로 겸손한 그런 성품을 천성적으로 타고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성품은 보통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아주 많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욕심도 없고 물러 터져서 남들로부터 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틀린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막 싸우게 싸움닭이다 라고 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남들에게 싫은 소리 어떻습니까? 탄 한 마리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타고난 성품이, 천성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그 성품이라는 것은 그 인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 죄성으로 인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사람들이 낮은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높은 자리로 뭐 고속 벼락 출세를 한다든지, 이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갑자기 돈벼락을 맞아 벼락부자가 되었다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타고난 성품이 좋은 성품을 타고났다 할지라도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대로 성품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좋은 쪽으로 계속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울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고 이렇게 덕을 베푼 것처럼, 앞으로도 사울이 계속해서 이런 그러한 자세로 나갔다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길이 남을 아주 훌륭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후에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 후로 성령님의 계속적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점점 자기 뜻대로 하다가 안 좋은 방향으로, 그러한 타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돌아오자 백성들을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백성들을 길갈이라는 곳에 모아놓고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로서 지금 나는 그 역할을 다 했으니 이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제대로 세우자라는 것이죠. 사실 이 사울은 사무엘과 단둘이 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앞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백성들에게 왕으로 제대로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난 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하자면 사울에게 지금 그 왕관을 머리에 씌워주기 위해서 즉위식, 대관식을 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을 지금 길갈에 모이자라고 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 사울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이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했습니다. 이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 화평하게 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러한 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 어떤 제도를 사사제도에서 왕정제도로 바꾼다 할지라도 결코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 나라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번듯한 보기 좋은 왕이 세워졌으니 이제는 한시름 놓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만 있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오늘날 이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경제 대통령을 뽑아서 잘 먹고 잘 살게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어쩌면 그런 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이 세상의 그러한 인간의 그러한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참 만족을 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먹게 되면은 더 좋을 줄로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죄의 씨앗들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왕만 뽑으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 후에 펼쳐지는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든 제도는 결코 완벽할 수도 없고 절대적일 수도 없습니다. 제도 하나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가 결코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떤 제도를 바꾼다든지 이 자기들이 가진 지혜와 노력으로 지상천국, 유토피아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진 나라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심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울이 왕으로 뽑혔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 여전히 이 사울은 고향에서 어떻습니까? 소를 몰면서 농부로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 암몬을 물리치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교우님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때보다 조금 더 기다린 뒤에 찾아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을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 한낱 시골 농부에 지나지 않고 천성적으로 소극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이 사울이라는 그 사람은 리더십과 지도력을 필요로 하는 왕의 자리에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울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시켜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탁월한 그러한 전략가로 왕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처지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감동시키시면서 사용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겸손함과 초심을 간직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의 이 우리의 성품은 그 안에 담겨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계속적인 인도를 받아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시작은 좋았으나 그 끝이 아주 비참했습니다. 그 끝이 비참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계속적인 인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계속적인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며 계속적인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님의 계속적인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은 말씀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지난주일 그 담임 목사님 그 설교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적으로 가치전대 타라코스를 통과하는 것이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외적 타라코스를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그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말씀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는 성령님의 계속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이 내적인 타라코스와 외적인 타라코스를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의 빛과 생명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 한낱 시골 농부에 지나지 않고 천성적으로 소극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처한 상황과 형편에 함몰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그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말씀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는 성령님의 계속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내적 타라코스와 외적 타라코스를 피하지 않으며 주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